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저희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저희들이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의 은총과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장 우리가 11절까지 아마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우리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서부터 우선 14절까지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람산 그 앞에서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배웅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하나 쭉 말씀하고 나머지는 가서 듣고 뭐 또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찾고 그다음에 같이 이것을 의논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Acts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Holy Spirit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가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Holy Spirit이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 사탄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찾자 하는 겁니다. 찾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그 유혹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성령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뱀이 옆에 있으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도 거기 계셨어요. 성령님도. 그럼 왜 성령님이 그들에 들어가서 좀 강력하게 붙들어서 인류의 후손들이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왜 내버려 두셨을까? I don't know. 그거는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자유 의지를 뭐 테스트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고 사탄이 어디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서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거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거기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11명이 있었죠. 11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셀로린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머지 11명이 다 거기 있습니다. 가로 유다만 빼고. 그리고 이제 거기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 여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복음서 빼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여자들이 여기 몇 명이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컨대는 꽤 많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 12명을 비롯해서 예수님까지 13명이었었죠.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뒤에서 이제 그 보필하고 그 다음에 쿠킹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레인지하고 이것들을 여자들이 다 했어요. 여자들이. 유대인의 여자들이 굉장히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서포트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파워, 여자들의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어디냐면은 Let's see.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까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 딸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들이 넷이고 그 다음에 또 딸들이 있어요. 그 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딸이 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나머지 아들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들과 그 다음에 여동생들 또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제자들의 부인들 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계속 24시간 기도만 했을까? 그거 우리가 기도만 했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그 삶의 그 뜻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24장 53절에 50절서부터 제일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50절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늘 성전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 broad picture로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지만은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예루살렘이니까 거기 성전이 있어요. 헤롯의 템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찬송하고 또 말씀 거기서 듣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이제 그 모습,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그를 따라다니는 여자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니라. 자, 1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20명이면은 그 당시에 다락방이 크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120명이면 꽤 많은 숫자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120명이 그렇게 그 많은 새로운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제 11명이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는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지금 여기 제자로 따라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브라더 시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대개 결혼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찍 결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디스턴스를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저 내 남편이 뭐로나 그 다음에 내 브라더가 뭐로나 하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을 때만 해도 야, 이 사람들 헛일 했구나. 괜히 한 자리 할 거 하고서 기대고 하다가 자기네 마스터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러니까 그 500여 명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제자들의 무슨 친척되는, 동생 아니면 무슨 이런 친척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500명은 쉽게 채워져요. 근데 문제는 500명이 어떻게 120명만 남았느냐. 그 중에서 또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 그 따라다닌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서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또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 아직 성령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사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탄의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하는 일.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여기에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두 개의 킹덤이 있습니다. 사단의 킹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이 사탄의 왕국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조명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조명하고 이거는 템포러리입니다. 임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 사탄이 계속 이거를 자꾸 푸시를 합니다. 이 눈에 보인다는 게 이게 아주 아주 독소가 많이 있어요. 독소가. 그래서 모든 죄들이 지금도 모든 죄의 근원이 눈에 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와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다 거기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인터넷, 영화.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결국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거, 이 visibility, 이 눈에 보이는 vision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20명이 거기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을 상당 부분을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성전에서 그다음에 다락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하는 거, 이것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부글부글 하면서 뭐 집에서 누가 사람 애가 와서 누구 아빠 오라고 그래, 뭐 아저씨 오라고 그래 하고 하면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사탄이 옆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사탄도 듣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맨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그것을 반대하게 못 지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도록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들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쑤시?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냥 가만히 못 있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리 하세요? 어그리.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 15절부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하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하였고, 또 일렀으되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 이게 지금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 또 뭐 반대 얘기가 일어나고 웅성웅성하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메시지, 그리고 이제 11명 중에서 12명을 채우는 한 사람을 뽑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뽑자 하는 얘기를 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모자르니까 우리 같이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제비 뽑아서 합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로지컬하게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쭉 다 그 가롯 유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후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고 해서 쭉 나갑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그 과거를 봅시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말 잘하는지 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평생이 어부였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저 됐구나 하고 그 다음에 심부름이나 했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나서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있으시게 하고 자꾸 이걸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들어가셔서 베드로에게 정말 위엄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왜 여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제비를 뽑는데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냐 하면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알고 옆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데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이것을 아주 자꾸 좁혀가지고 몇 명 안 되게끔 해서 그 다음에 초이스가 없게끔 그렇게 쫙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명을 뽑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두 사람을 천거를 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20명을 전부 다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쭉 해오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민주주의를 해서 다수결로 해서 뽑는 거 절대 안 해요. 정말 그 잠언에도 보면은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때는 꼭 제비를 뽑으라 하는 내용들이 그 레위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고 또 그다음에 직접 사무엘상에서 그 사무엘을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그 뽑게 하는 그다음에 이것을 그걸 그 위닝 티켓, 로터리 위닝 티켓 이것을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 여섯 넘버를 주십시오. Give me the right six numbers.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 그러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서 12명 중에서, 11명 중에 한 명을 더 해가지고 이제 12명이 되는데 이 한 명은 앞으로 대단한 그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한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가는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뽑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시는 일을 그 눈에 보이는 사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우리의 그 따라가야 할 우리의 그 목표는 물론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요. 그렇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컴포터,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이 그 진리가 우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따라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아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여기 저 미국 왔을 적에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저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이라고 큰 유니언 스퀘어 앞에 있어요. 거기 제가 1970년에 왔는데 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와서 그 호텔에서 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하우스키핑 디파트먼트에서 vacuum cleaning 각 방마다 들어가서 vacuum cleaning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빨리 하고 다 정리하고 그다음 방으로 가고 다 그렇고요. 근데 그 이렇게 각 층마다 올라가면서 쭉 하는데 바깥에 내려다보면 아주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참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아요. 좋고 아주 아주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그 히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저 오클랜드 그 소사리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히피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이 히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맨날 데모해요. 데모. 근데 데모 여러 가지 데모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꼭 써붙이고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래서 쇼미가 쇼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믿겠다고. 그 히피들이 그때 한참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 롱 그 블루진 다 떨어진 거 입고 머리 길게 하고서 그러고서 마리화나 그런 것들 피면서 그러면서 데모들이나 하고 그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난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게 참 보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자꾸 보다는 거야.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손에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속나요? 안 속죠. 안 속아요. 오히려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김요섭 목사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독일에서 그 신학 공부를 했을 적에 그 리버럴한 신학교 대학 교수가 자기는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거 진짜 믿느냐? 예수가 물 위에 걸어간 거 믿느냐? 죽음에서 부활한 거 믿느냐? 그렇다고 믿었더니 당신 다시 한번 지금 어떤 때인데 사람이 다리 위를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그거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한국에서 오셔서 참 아주 너무 옛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때면은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으면 당신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나병 환자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은 물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사탄의 그 트랩에 거기에 걸립니다. 이 사탄이 그 여기서 지금 120명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기 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120명이 그 이제 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을 받지요. 근데 120명이 과연 그렇게 뜨겁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그 두 사람이 여기서 천거를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데 이 바사바가 사도행전 15장에 거기 나옵니다. 15장 똑같은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가 똑같은 바사바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요. 여긴 유스도라고 여기는 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예, 마띠아.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뽑혔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자, 이게 그다음에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두 사람을 이제 천거를 받았어요.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하는 것 보세요. 참 아주 여기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기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여 가르되 24절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 사람을 놓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영어로 하면 마띠아가 마타이아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뽑혀져서 그래서 그 사도 중에서 나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잘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 그 마타이아스가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뽑은 거예요. 기도하고 뽑은 것. 과정이 그 순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 result oriented 결과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요구입니다. 당신 세일스 실적이 얼마요? 항상 이거 결과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대학교 교수 같으면 논문을 몇 편이나 발표했어? 뭐 항상 그 결과를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과정이에요. 과정. process.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우리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mind and heart. 우리의 영과 혼을 같이 보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행동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내가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하나만 보고 계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중간은 자꾸 이거를 스킵을 해요.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를 자꾸 중요시하면서 이거에 내가 남들이 100을 했으니까 내가 120을 해야지 하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푸시해가서 갑니다. 중간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 중간중간의 프로세스. 순간순간에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했느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보면은, 가라 그럴 때 가서 하면은 거기서 열매 맺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예,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별로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홈처치에서 기대하는 건 많은데 내가 이걸 답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프레셔를 받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은 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거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시죠. Alternative.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선택할 때 항상 망설이게 되죠. 근데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내가 바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길이 넓은 길, 쉽고 편한 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수결로다가 결정되는 길,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아, 이거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가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은연 중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피스를 주세요. 그게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I give a peace unto you.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이 와서 기도의 응답이 평안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다수결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그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 처음에 그 시작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서부터 그 과정이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열매를 결국은 이루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말이 우리가 아, 이거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면서 은근히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전부 다 큰 그 버젯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플랜을 짜서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뭐 이러고서 뭐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죠. 여기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사람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우리 오늘 지금 전 목사님 안 계신데 전 목사님 오고 저거 전에 그런 얘기하면서. 전에 그 목사님 저 그 LG에 그 공장장 쪽에 있을 때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그리고 기도하셨다고. 1년에 몇 번씩 무슨 큰 이 있을 때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러고서 이제 전 사원이 가서 제일 꼭대기서부터 가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절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게 큰 시험이고, 그게 참 아주 그때마다 굉장히 아주 스톰블링 블록인데, 예, 그래도 목사님 그걸 믿음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절을 하면은 이 회사가 큰 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다시는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기셨어요. 그래요. 이 한국의 그 커스텀, 이게 남자들의 컬처라는 게, 그 무시 못합니다. 마귀가 거기에 꽉 다 들어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내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남자의 행세를 못하고 출세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내가 인간의 뜻을 따르느냐, 이거를 선택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보고 계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뜻과 마음, mind and spirit, mind, heart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우선 뭐 절 한번 꿉뻑하고 그리고 가서 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그럼 뭐 다 끝나요. 뭐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안 보고 뭐 내 친구들을 안 봤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올무가 걸린다 하는 얘기예요. 올무가, 사단이 주는 올무가. 제가 그 회사에 있을 적에 우리 그 스페셜 이거를 이제 그 쏴서 올리죠.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쏘기 전에 예, 그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통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걸 그 더블 체크하고 또 컨펌을 또 하고 해서 완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저 플로리다인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이제 그걸 쏴 올리죠. 그런데 쏘기 전에 저 거기 그 나사 엔지니어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때는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기네들이 부탁을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 풍토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그 회사에서 무슨 큰 결정이나 무슨 큰 공장이 세우지나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렇게 그 기도하는 그러한 그 컬처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컬처 속에서 자연스럽게 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사탄은 계속 옆에서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필요했느냐 뭐 그러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다수결로 하자 뭐 그렇게 또 했을는지도 모르죠. 예, 분명히 지금은 아마 제비 뽑는 거 절대 반대할 겁니다. 다수결로 하자 사람들. 여러분 민주주의 그 뒤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들어 있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할 때 나오지만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앞을 보시고 가다가 여기 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딴 길로 돌아서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펀펀 환한 판판 대로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다가 낭떨어지니까 거기서 돌아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마띠아가 결국은 이제 그 사도로 뽑혀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열두 사도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맡아서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배우겠지만은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대로 내가 정말 그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국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 것이 무조건 때가 되면 언제 가겠지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깝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사탄의 그 자기네들의 운명이 머지않아서 끝난다는 건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악착스럽게 예,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무를 걸어서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이 사탄들이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사단이 어디에게 나에게 이것을 또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주님 내가 오늘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 덮쳐들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지금 사실 준비된 상태에서 간다면 사실 가장 엑사이트한 가장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축복을 받은 그러한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 거의 다 됐어요. 계속 지금 메시지마다 지금 여기 있는 몇 분들에게 제가 그걸 포워드 해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요. 지금 다 됐는데 내가 곧 온다. 천국에서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내가 금방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대환란 그리고 7년 환란과 여기에 이르는 것들이 지금 준비가 차곡차곡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 그 앞에 오실 주님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날 그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신학적으로 뭐 이게 휴거가 있다 없다 뭐 이것이 제일 끝이다 중간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학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그 많은 부분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의 그 캐릭터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구절구절을 가르치면서 이러이러한 학설들이 있더라라고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숨겨진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깊은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르겠어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가르쳐지고 알려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그 영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컨펌이 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는 이렇게 그 터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내가 깨달아져서 기쁘다 이것보다도 이게 마지막에 정말 가까웠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니 주님께서 정말 급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그런 눈으로 보면서 준비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깊은 사도행전의 숨겨진 비밀 또 그 당시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또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그 깊은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해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